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어떠한 그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을 때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아, 돕고 싶다. 나 뭔가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그러한 생각을 갖는 착한 마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연보라고 하는 그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웃을 돕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 구제 자체라기보다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행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의미는 돈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그 표시하는 하나의 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림으로 지갑이 열리는 건데 그 마음이 먼저 누구한테 열리냐? 하나님한테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넘쳐서 열리는 그 마음, 그것이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무언가 내가 이렇게 지금 살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그 무언가의 그 은혜, 무언가의 그 정말 보살핌을 받아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 그 누군가 뭐 그거를 조상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늘이 도와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각각 자기들의 그 우상 섬기는 그 우상이 도와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 우리들은 지금 막연한 그 누군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정말 지으신 이요 살리시는 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요 그리고 그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권자고 그 창조주 하나님인 것 심판자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사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신앙, 우리들의 모든 행위도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넘쳐서 하는 것이면 감사도 모든 그 영광도 사실은 그분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베푸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그 정말 기쁨의 넘치움이 그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돌보게 하고 이웃을 돕게 하는 그러한 행위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조건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럼 사랑하는 거는 이 세상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고 상대방의 결점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할때 우리들의 마음이 실망하고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고 오히려 분노하고 슬퍼하며 화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과는 전혀 출처가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떤 때는 같은 걸로도 보이지만은 계속 보고 있으면 알아요. 죽은 나무는 싹 나고 꽃피고 또 열매 맺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조화가 생화보다도 더 조화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조화는 항상 꽃피어 있고 항상 좋은 것 같지만 향기도 없고 뭐예요? 그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정말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힘이 바닥이 나면 붙이면 우리는 못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부어져서 주어져 있는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게 하시면 그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정말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다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재주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우리 안에 계신 보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때 수도꼭지가 금이냐, 은이냐, 뭐 스테인리스냐 이런 걸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맑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있느냐, 아니냐, 뭐 잘났냐, 못났냐, 부자냐, 아니냐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로부터 나가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순전한 것인가, 무한한 것인가, 변함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한 그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시러 오셨어요.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누리게 해주시는 분은 또 성령님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깨닫지도 못하고, 눈앞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나하고 상관없이 보이고, 그거는 지금 뭔가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지금 상황이 가난하든지, 지금 상황이 아프든지, 지금 상황이 두렵든지, 어렵든지,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어. 그러한 은혜들이 그냥 정말 나의 두려움을 없애고 나의 슬픔을 없애고 나의 어떠한 그 상처나 어떠한 곤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환난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은요, 꼭 저기 같아요. 면역성이 없다 그럴까?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감기가 들고, 조금만 뭐가 음식에 뭐가 있어도 배탈이 나고, 조금만 뭐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져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핍박, 괴로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거는 오히려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쓰러지지 않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됩니다. 제가 삶 속에서 너무 탈진하고 힘들 때 정말 바람아 불지 마라, 비아 내리지 마라, 햇볕아 쬐지 마라, 모든 게다 힘들고 다 부담이 되고 다내 육체가 어려운 거예요. 빛을 보는 것도 어렵고 소리를 듣는 것도 어렵고 냄새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하거나 몸이 탈진이 돼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 속에서 오히려 그걸 즐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는데 체력이 다 소진이 되면요. 그런 조그마한 정말 것들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거기에 새살이 나고 있거나 거기에 그 어떠한 정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거기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칼자국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모르다가도 뭐 물에 넣어보든지 소금물에 무슨 반찬 이렇게 만지다 보면 쓰라려서 금방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한 상처들, 그러한 약함들을 다 갖고 있는 게 각각 다르니까 우리들은 그런 속에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남들이 보기엔 과민하지만 그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겪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승리한 사람들, 은혜로 인해서 그것에서 오히려 정말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승리를 얻은 사람들은 어떠냐?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것이 어떻게 아프겠다라는 게 뭐라 그럴까? 알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을 아는 겁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위로를 받는 것은 남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처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육체적으로도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안팎으로 어려울 때 그럴 때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함으로 자기를 위로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셨다 그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건 바울이지만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마음이 약해져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러한 소식을 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넘치는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얼만큼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일으킬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은 정말 어떡하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요. 사람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실 수 있고 그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내실 수가 있고 위로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말처럼 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주의 채찍과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안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적을 퇴치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뭐 개인적으로 몸에도 오지만 병으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사고로도 오지만은 주위에 그냥 정말 재해로 인해서 지진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쫓김을 당하고 위험에 처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요. 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어떠한 문제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원하는 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하지 않는 일들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이웃들의 관심을 갖고 그 이웃들이 겪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돕도록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주 안에서 가족되고 지체된 그러한 그 형제들끼리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더불어 삶, 더불어 산다는 것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버지 거니까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도 없고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부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밥 한 그릇씩만 준 게 아니에요. 물 한 그릇씩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여유가 있고 또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영적인 것든 모든 것이든 은사도 그렇고 다 상대방들, 형제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한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봐서도 너희들이 매일 주일날마다 아침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따로 헌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가 문제가 났으니까 한번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따로 항상 헌금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명한 것 같이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게 해라. 그러니까 항상 나눈다는 마음은 생활 가운데 늘 갖고 있고 그것을 주일마다 항상 해두어서 그거를 따로 모아두어서 필요할 때 그것을 쓰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에도 자기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가져가는 게 유익하다면 자기가 거기에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가져가는 일에 대해서 디도와 또 다른 두 형제를 보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액수의 돈이 지금 모여졌는데요.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나 각 교회에서 인정하고 각 교회에서 추천해서 보내는 사람, 그리고 또 디도는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예루살렘 그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게도 굉장히 간절한 똑같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마음을 주셨다. 동역자라는 거는 같은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은 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달라야 오히려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같아야 돼요. 메시지가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같은 게 당연한데 사람이 각각이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다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으로 일치가 되면 아무리 사람이 성품이 달라도 이게 같은 마음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자기 성품, 자기 식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절대로 합해지지가 않는 게 또 사람입니다. 부부가 부모 자식이 한 가족 안에서도 같아지지 않아요. 왜? 인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라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각각의 마음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되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이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나는 없고 자기 마음은 없고가 중요합니다. 사람 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명령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딴 마음 갖고 있어도 딱직 소리 못하고 그냥 그 명령에 굴복하는 그러한 제도예요. 월급 받아야 되니까. 이거 일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욕할까봐. 칭찬 받으려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은 다르지만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동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으신 마음처럼 디도에게도 똑같이 간절한 마음을 부으셔서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함으로써 형제들을 돕는 일.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연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 가져가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과민할 정도로 민감합니다. 이거를 책임 있게 가지고 갈 사람. 쓱싹하지 않을 사람, 또 가서 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은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러한 일꾼들을 찾는 겁니다. 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누구에게도 회방받는,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려고 한다. 사람이 돈을 보면은요, 욕심이 생기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저 아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우리 그냥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이 돈을 누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달 안 하고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뭐 하루 이틀만 먼저 딴데좀 쓰고 메꾸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돼서 뭐 처음부터 훔치려고 하고 떼먹으려고 한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그런 낭패가 있는 일을 겪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헌금 전달할 때도 그렇고 특히 우리 여기 미국에서 보면요. 이민 온 사람들이 돈을 뗐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 돈을 이제 이민 올 때, 누구 다른 사람 부탁해서 갖고 와달라 했는데, 갖고 와주지 않았다. 또 여기 사정이 잘 몰라서 은행에다가 뭐 어떻게 해달라고 수속이랑 그런 걸잘 못해서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써버렸다. 너무나도 쉽게 듣는 스토리들입니다. 자기가 먼저 쓰고 금방 갖다 줘야 될 돈을 몇달 후에 갖다 줬다. 뭐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친척이다, 친구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고소도 못하고 그냥 겪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참 낭패를 얻은 사람들. 근데요, 참 재밌는 거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간증 속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한 중에 미국에 왔는데 와야 될 돈을 떼버리고 정말 갖고 온 돈도 다 다른 사람한테 속아 날려보내고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 흔히 들을 수 있는 간증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그 헌금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 이게 꽤먼 거리에 있고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뭐몇 시간 만에 갈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배 타고 또그 걷고 그래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의 그 길을 그 돈을 맡겨서 갈수 있는 그 사람을 뽑는데, 바울이 그냥 뽑아서, 아, 믿을 만한 사람한테 줬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에 대해서도 또그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울이 그 고린도 사람들, 성도들이 자기가 보낸 돈을 정말 안전하게 가져갈 사람이 가지고 갔나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헌금을 하면 이 교회에서 이 돈을 갖고 뭘 쓰나 사실 저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따지려고도 세번 일도 없고 뭐왜 재정 보고 같은 거 하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꿰뚫어서 감시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는 거고 거기에서 또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그거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재정 보고 하고 뭐할때 교회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난다 그럴까? 분란이 일어나는 게왜 재정을 그렇게 썼냐?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참 말이 많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돈이 안전하게 그 목적대로 쓰여지기 원하는 것,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가지고 가는 그 사람, 디도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 자원해서 너희들한테까지 가서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기쁨을 갖고 위로를 받고 너희들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6장인가요?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했다. 그런 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디도가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 중에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믿을 만하다. 전폭적으로 너희들을 믿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그랬어요?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디도가 그 사람들을 가서 만나보고 저 사람들 믿을 만하다. 정말 믿어도 된다라고 와서 바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 그 사람들의 지금의 그 회개, 그 사람들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자세 믿어도 된다. 그러한 그 말이 바울을 너무 위로했고 또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디도를 통해서 들은 그 말로 인해서 고린도 사람들을 그냥 그 걱정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근심했던 그러한 마음들 버리고 믿기로 한 거예요. 전폭적으로 믿게 됐다. 걱정하던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는 얼마나 그게 정말 감사한 것이고 기쁜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심할 만한 그런 사람을 내가 추천해서 지금 디도하고 같이 보낸다. 그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복음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러한 실질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자기의 어떠한 의, 자기의 자랑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생각,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듯이 하나님이 섬기듯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듯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새 피조물이라 정말 인간적인 표준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교회에 여러 교회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르치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은사를 가져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영성의 그 뭐가 있다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삶의 열매로서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으로 사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나의 마음으로 세상적으로 사냐, 복음으로 사냐 하는 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범사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아이들을 사실은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외국이었고, 내가 별로 우리 아이들에게 일본을 가르칠 생각이 없었고요. 한국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든지. 솔직히 저는 세상 거 별로 아이들이 그렇게 알아서 걔네들이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돼서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뭐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 저희 아이가 저보고 엄마는 왜그 홈스쿨을 안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집에서 애들을 놓고 노상 칠판 놓고 했었으니까 그랬는데 애가 넷이 되고 체력이 있고 병든 시어머니 모시고 하다 보면 제가 아이들에게 그거를 해줄 체력도 안 되고 시간적으로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세를 그 어머니가 자기 스라에서 품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강에 내보낼 때 그냥 강에다 떼면은 죽잖아요. 아이는 헤엄을 칠줄 모릅니다. 그 나일강에 그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냥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엄마는 갈대 상자 속에 기름종이를 깔고 거기에다 아기를 넣입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답답해서 그 아이가 울지요. 그 우는 거를 통해서 결국은 그 바로의 동생, 여동생의 그 건지움을 받아서 그 이집트의 왕자로 크게 되지만, 그러나 그 엄마의 마음, 나일강에 뛰어보내야 되는 마음, 이 세상은 나일강보다 더 아이들을 삼키려 하고 죽이려 하고 아이들은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애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슬아해서 쭉 키울 수가 없으니까. 품 안에서 쭉 키울 수가.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냐? 갈대 상자에다가 그 기름 종이를 띄워서. 정말 기도와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 아이를 살려주실 하나님, 그 아이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거기다 그렇게 떼어낼 수가 없는 거야.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생각하면은 내 품에서 내가 나랑 같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아이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믿을 때 세상에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날지 못하는 새를 그냥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 속에 그리고 기름 종이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때 보내는 그것이 엄마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잡아서 내가 지켜서 이 세상 모든 것에서 그 아이의 삶을 지켜줄 수가 없다. 원해도 그게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다 해줬으면 좋겠지요. 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다 대신 겪어주고, 그 아이들이 아플 거 대신 다 아파주고, 그 아이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곱게 곱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고, 그 아이들이 겪을 일이라면 내가 대신 다 해줄 용이 있고 그럴 자원함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살리우심인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각각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들도 핍박받고 어려웠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 있어요. 다들 같이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는 흉년까지 들어서 많이 어렵다. 그러면 정말 콩한 조가리도 나눠 먹고 밥한 그릇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쪽에 꼭 뭐가 남아 돌아가서가 아닙니다. 물론 있는 가운데서 여유로 하라고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여유는 없어요. 배불리 먹던 것을, 남아 버리던 것을, 썩어 버리던 것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굶고 주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빚을 지거나 뭔가 도적질을 해가지고 헌금하거나 남을 돕는 일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잔뜩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멸시했어요. 자기들을 얼마나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가 왜 도와야 돼? 우리가 당한 거 지금 원수 갚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같이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복수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서 사는 자, 복음으로서 칭찬받은 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그들을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겠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지만 흑인은 백인 차별 안 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하잖아요. 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차별하지요? 차별한다고 한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보다도 과민할 정도로 차별합니다. 인터넷에 일본이 지진나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다니는 바람에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요. 속 없는 어떤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마치 한국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이게 지금 나라 문제가 되고 국민 감정들이 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외놈 외놈 하는 거 아직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인정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은혜의 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보내는데 그 사람도 다른 많은 교회에서 그 이제 추천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여러 번 시험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지금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게 다만 심부름꾼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고 그 사람이요 그 쭉 봤는데 여러 번 봤는데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여러 번 시험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삶을 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구태여 이 말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를 들어가면서 그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내가 보내는 사람 그냥 믿어 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 누구에게도 시험 걸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 어떤 것에도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친절하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디도에 대해서도 다른 두 형제에 대해서도 그 왜 그 사람들을 보내는지 왜 그 사람들을 추천하는지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게 옳은 일인데 이게 정말 좋은 일인데 이 선한 일들이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떠한 잡음이나 어떠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고요. 바울은 뭐든지 정하면 탁탁탁탁 빨리빨리 해버릴 사람 같아요. 그래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배려가 깊고 또 조심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므로 너희들 앞에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 두렵고 떤다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정말 주님만을 높이고 그 성령으로만 말하고 성령으로만 사역하려고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형제 하나를 실족시키지 않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족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신이 넘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실족을 시키는 것은 연장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할 정도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례한 것은 절대로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얼마나 배려 깊은지 몰라요. 한 사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경을 쓰시는 분이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는 모두가 같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늦으면 늦은 사람, 애기면 애기 데리고 가는 거를 원하시지, 애기 내팽개치고 그 발걸음 느린 사람을 밀어놓고 빨리 달리는 사람만 가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몸이고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회사 일이나 뭐 학교나 무슨 세상 조직은 뭐예요? 할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클래스도 공부 잘하는 반, 안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서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것보다는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잘 못하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 일을 배우고 그거를 참아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잘하는데 훨씬 더 유익한 건데. 근데 지식적으로만 더 높아지기 원하니까 인내력을 키운다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는 찬스가 없는 거예요. 더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고만 하는 데에 경쟁 속으로 가는 거고 끼리끼리만 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가 IQ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그 영재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도 자기는 아이를 특별히 키울 생각이 전혀 없다.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영재 교육을 시키면은 지식적으로는 잘하지만 사람이 커지지 않는데, 좋은 IQ를 갖고 그 다른 사람들, 아이들하고 같이 자라면은요, 사람이 커진대요. 그렇게 자기가 어드바이스를 들었대요. 아, 그 조언해준 사람 참, 참 잘해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도 저희 지금 손자 하나가 내년에, 올 9월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애가 지금 걔는 초등학교 같이 들어가서 배울 게 없을 정도로 이미 기저귀 차면서부터 글을 읽고 다 하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걱정인 거예요. 얘를 초등학교를 어디를 집어넣어야 될지. 그런데 집에서 홈스쿨을 하려고 그랬는데 밑에 동생이 둘 있고 또 요번에 새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가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갓난아기를 낳아야 되고 또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 학교 집어넣지 그래요. 가면은 심심하고 가면 얘가 어려울 테니까. 그 어려운 걸 이기는 게 사실은 그 아이한테 좋은 걸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집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엄마 아빠 밑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 때안 묻은 아이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오히려 어려요. 엄마, 어려서 나도 그랬어요. 그 아이도 어려서 머리 좋았어요. 걔는 유치원도 안 갔어요. 그렇지만 너는 형들이 있어서 그래도 형들 속에서 동생하고 사이에서 네가 집에서 걔 다스림도 받고 참는 거뭐 양보하는 거 익히는 거 많지만 걔는 지금 제일 큰 아이라 위에서 보고 걔가 배울 게 없잖냐. 오히려 다른 옆에 사람들한테서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해요. 뭐 결정은 걔네들 부모들이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숙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빨리 가는 거고 우리 자신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돌보고 옆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먹고 옆에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거요. 그것이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돈 하나 갖다가 주는 그 사람도 뭐 계산을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믿을 만하다고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간절함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돕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셋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바울과 동일하게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 복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동역자의 조건인 거예요. 피아노 칠줄 알면 반주하고, 뭐 음악 좀, 노래 좀 하면은 성가대 세우고, 사회에서 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면은 교회에서 그냥 쉽게 쉽게 직분 주고 귀찮으면 그냥 노상 부엌에서 일하고 맨날 쓸고 닦는 일만 시키는 그런 거라면 그거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이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재주를 가졌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가졌고,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느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목사님이면서도, 선교사님이면서도, 우리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내 식구, 그러면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그러한 그 정말 공평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시선으로 하면은 그게 무슨 선교가 되고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게 돼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바울은 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돕는 일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평균하게 되는 것이지 구제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같은 식구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냥 모자란 거 서로가 보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다른 걸 주셨기 때문에 달리 배치하시고 서로 돕게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쓰러지셨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 일으켜준 사람도 언젠가 쓰러질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뭐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랐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사랑의 수고함과 섬김 속에서 다 자랐지. 자기 스스로 이 땅에 탁 떨어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른 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남을 돕는 거는 내가 윗자리에 앉아서 도와주는 거다.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 지금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처럼, 바울이 선택한 그 일꾼 동역자들처럼 인정받는 사람인가? 우리는 뭘로 인정받고 있나? 남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나? 남들이 우리에게, 아, 예쁘다, 잘생겼다, 아, 좋은 사람이다, 그런 거는 믿음하고 다 상관없어요.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어려움을 처한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나눠주고 싶은 그러한 그 간절함을 가졌느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그 수고함의 일을 할 자원함을 가졌냐는 겁니다. 생활이 있는 사람이 이 돈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려면은, 소위 말하면 직장을 가졌다면은 직장 내려놔야 되는 일이요. 가정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 식구들과 몇 개월을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위 환경 속에 환영을 받을 때도 아닙니다. 풍랑도 있을 거, 도적도 있을 거, 병도 날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생각하면 바울이 뽑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이게 지금 다 자원한 일인데, 다 희생이 뒤따르는 일들이에요. 디도나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일은 다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전해서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역을 함으로써 무슨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핍박받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 남기며 미움받고 헐벗고 얼마나 쫓겨다니고. 그렇지만 그들이 아니할 수 없는 일.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들이 안할수 없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가졌는데, 똑같은 은혜, 똑같은 사랑을 가졌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이 땅의 삶에, 나의 삶에 머물러서 복음으로 사는 일,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 자기를 버리는 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원함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 쉘터에 간 일이 있어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김용희 선교사님들과 거기에 같이 속해 있는 분들이 폐교된 학교 건물을 사서 거기에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시고, 선교지에서 요청이 오면은 어디든지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365일 그 기도를 이어서 하는 일하고 또 복음학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나 그 뭐랄까 필요한 사역이고 또 좋은 열매를 갖고 있어요. 참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런 사역이에요. 너무나 공감도 되고 저도 사역하면서 너무나 그 사역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할 때는 먼저 자기 통장을 다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자기 돈이 없어요. 자기 집도 없고 일단 거기 들어오면은 돌아갈 세상의 곳을 끊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마당에 그냥 그 뭐지 창고 같은 그런 데서 그냥 다 살아요. 그런데 애들도 거기서 학교 다니고 하는데 너무나 밝게 너무나 행복하게도 사십니다. 김혜성 교사님 딸 학교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갔는데 네 이제 학교 붙었으니까 됐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들 정말 밥 해주고 밥 떠주고 그러고 같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온 가족들이 그러고 있고 또 거기는 한 선교사님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헌신하고 같이 합니다. 저는 뭐 아이들도 다 컸고 나 하나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 참 간절한데 일단은 제가 나이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제 육체가 그것을 따라주지 않 거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그 폐가 됐겠지. 그러면서도 정말 응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일본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만나고 하지만 일본 선교지에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왜 이분들이 선교사로 왔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진 분들도 많이 만나요. 일본인들에 대해서 복음으로서 대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마음 가진 분들 볼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을 텐데 마음이 복음화되지 않은 그러한 걸볼때 사실은 참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의 삶이 지금 복음화되었나?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것이 자랑이나 공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아니, 감사함으로 기쁘게 자원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허공을 치고 있고 해야 할 일에는 게을르고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춘 받습니다. 이름도 표시하지 않는 그냥 한 형제를 보냈고 또한 형제를 보냈다예요. 그러나 이 형제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형제들의 믿음, 그 형제들이 복음으로 산 삶, 그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비춤을 받게 하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교회에 또그 주의 일꾼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혜에 동참하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 대해서 자랑 좀 했는데. 당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믿음, 바울이 자랑한 게 그거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믿을 만한 사람 보냈으니까 너희들도 그들을 믿어주고 그를 여겨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잘 대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의 것이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또 우리들의 그 뭐랄까 평가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가 일꾼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추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주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삶의 열매를 가져야지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추천 안 해주고 자랑 안 해주고 그렇게 원망할 일이 아니라 섭섭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며 그렇게 칭찬해주며 살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형제 눈에 티가 아닌 내 눈에 대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깊은 신뢰가 되고 더욱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일을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정말 그 인정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를 주시고 그러한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껏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고 또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그리고 넓혀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귀한 그릇들 되게 정결한 그릇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